매주 이 시간은 발렌시아 새누리교회 김정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같이 저랑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32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예, 오늘은 격려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방금 읽으신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같이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32절 말씀 보시면요.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는데 보면 어떤 우리가 단지 그냥 모여있는 게 아니죠. 그냥 모이는 게 아니고 보면은 하나의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모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괜히 모이지 않거든요. 특히 오늘 무리는 봅니까? 어떤 무리입니까? 앞에 보니까 믿는 무리입니다. 믿는 무리. 무엇을 믿을까요? 이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저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또 부활하시고 얼마 전에는 그 당시로서는 얼마 전에는 승천하시면서 그가 진정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또 나중에 다시 재림하실 거라는 것 그것을 믿는 거죠. 사실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기 때문에 같이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모여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데 지금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다른 무리와 달리 좀 다른 특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 나와있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세상하고 많이 다른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죠. 사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사람을 뺀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솔직히 돈인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들 지금 돈 버느라고 또 은퇴하신 분들도 은퇴 자금 말을 하시고 돈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저희들 아직은 육체를 입고 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돈이 많이 필요하고요. 또 보면은 세상을 돈이 많이 움직입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김정은한테 그렇게 막 압박을 가하고 다 뭡니까? 다 돈이 돈, 그죠? 돈으로 군사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돈이 참 중요한데 그렇게 정말 보통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내 거라고 이렇게 아끼고 우기는 자기 돈과 물질마저 한 가족처럼 나눠 썼다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이렇게 한 마음 들려면요. 자꾸만 주원해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저번에 우리 멕시코 갔다 올 때도요. 저는 같이 갔다 온 분들을 잘하는 분도 있고 또 조금 덜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하룻밤 같이 자고 오니까요. 굉장히 친해지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불통하면 통하고 통하면 불통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한의학에서 하는 말이에요. 한의학에서.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픔이,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잘 통하면은 소통하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의학에서 뭐 어디 아파서 뭐 가면은 막 그렇게 얘기하지 뭐 열이 뭉쳤군요. 그게 뭐예요? 기가 막히고 피가 막히고 해가지고 잘 안 통하니까 거기가 아프고 묵직하고 심한 경우 무슨 병이 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 사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잘 통하고 소통하고 하면은 오해도 없고 서로 더 친근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잘 통하면은 아픔이 없어지고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분들이 여기 그 당시에 지금 사장에 나오는 이 무리가 지금 모여서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된 걸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당부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주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그 좋은 것을, 그 복음을, 그것을 가서 전하라는 거죠. 단지 그냥 전하고만인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제자가 되게끔,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 철학이 되게끔, 그들의 인생을, 가치관을, 관점을 바꾸기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쉽습니까? 안 쉽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섬기고 사랑을 보여주고 많은 경우에 희생을 하고 해야 할까요? 그렇죠? 이거 보면 그렇습니다. 단지 여기 이렇게 모여있는 게 아니고 이 무리가 그냥 모여있는 게 아니죠. 저희들은 사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풀칠하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죠. 살아있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 그 합창단 어린이를 봤지만 진짜로 저희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가버린 거예요. 그죠? 인생은 짧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 가치 있는 목적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면은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허무해요. 너무너무 허무하고 슬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한 가치를 이루기 위한 저희는 사명이 있는 삶인데요. 그래서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팀으로 이루어야 되는 거죠. 새누리가 그러한 무리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에 무려 11번을 성경에 적히는 말에도 11번을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같이 교제하시고 통하시고 하면서 그들을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면서 그들을 더 가르치고 더 은혜 끼치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우리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내일을 하되 너의 힘으로 하지 말고 너희의 힘으로 하지 말고 예수의 영인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죠. 안 그러고 사람의 능력과 뜻으로 하면은 힘도 들고 열매도 없다는 그런 암시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저희가 권능을 받습니까? 저 권능이란 말 헬라어로는 두나미스인데 다이나마이트라는 그런 말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놀라운 힘이죠.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하늘의 힘입니다. 그런 힘을 어떻게 받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을 보면요. 안 그런 것 같으면서도 보면은, 크리스천들도 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좀, 이렇게, 신령한 거를 사모하는 게 있어요. 전 신령한 거 사모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유대인들하고 더불어서, 세상에 수많은, 수백 개의 민족 중에서, 한국 민족이 그렇게, 제가 볼 때 신심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이 인구가 지금 한 3억 5천인데, 미국에서 파송한 선교사 숫자 다음으로 숫자가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럼 한국은 무슨 인구가 한 3억 됩니까? 5천만 밖에 안 되잖아요. 인구 대비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민족이 선교사 파송이. 어떻게든 가능해요. 우린 신뢰한 걸 사모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살짝 잘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권능을 받을까? 묘향사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의 정기를 받을 때까지 정화수를 떠놓고 만권절을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상한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실패하고 실수하면서 깨닫는 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늘의 권능을 받을까? 이상한 방법, 떨림이 오고 막 그런 게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과 가치관에 동의하는 그런 마인드셋과 관점을 갖추었을 때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초자연적인 증상, 뭐 방언, 신의음사, 뭐 저도 좀 있지만 그런 것도 너무 사모하지 마세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부차적인 것이지 그거는 그게 본질이 아니죠. 별신령에 보이는 은사를 다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 자기 것도 아니죠. 받은 거니까.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자기가 높아져가지고 자고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급기야는 추락하는 분들이 꽤 많지 오히려. 그게 그 증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 가장 큰 본질은 뭐냐면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부여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올라가실 때 가장 큰 사역, 가장 위대한 사역,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 십자가 올라가시는데 초능력으로 올라가신 거 아니죠. 그냥 순종하신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의 권능이 그 위에 임했고 인류 역사가 바뀌었죠. 지금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 믿는 무리는 주님이 분부하신 명령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고요. 그렇다는 것은 한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 된 모습을 보고 놀라운 일들이 권능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물론 간증 그런 설교를 하지만 그때 보면 몇천 명씩 사람들이 막 갑자기 회심하고 예수교 신자가 되죠. 그게 가능한 일이 보통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죠. 하늘의 권능을 받은 것이죠. 왜? 베드로가 물론 하나님께 순종했고 또 한편으로 어떻게 해요? 사실은 그 무리의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아무리 능력 있게 권위 있게 은혜롭게 했다 하는데 그 뒤에 있는 무리들이 막 싸우고 뭐 서로 도달질하고 막 고소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오겠어요? 왔다가 이건 뭐 설교는 좋은데 지금 아주 자사도 더구만 그럼 다 돌아가겠죠. 오늘 다시 말씀 다시 보시면요 33절 말씀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라고 말합니다. 이 권능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나온 그런 권능이죠. 두남이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란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은혜란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내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내가 그런 자격이 없던데 은혜로 정말 주시는 거죠. 그런 게 보통 은혜의 의미인데 보통은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 은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가만 문맥을 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은 이미 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어떠한 은혜를 지금 받은 걸까요? 무리가 큰 은혜를 입어라고 지금 32절, 33절 말씀 나와 있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여기 33절 말씀 또 34절 말씀 보니까 어떤 은혜냐면요 성령을 받기에 조금 더 마음밭이 부드러워지는 그런 은혜예요. 그래서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의 때로는 이렇게 좀 강팍한 때가 있죠. 어떤 길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는 우리는 솔직히 청개구리가 된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엄청 저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다른 길로 내가 가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길은 당장은 내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지 몰라도 나한테 유익한 길, 내가 흥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죠. 사실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에덴에서부터. 그죠? 이런 일이 무수히 일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서요 순종하는 게 사실은 좋은 일인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이 무리의 마음을 더 부드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순종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순종에는 사람의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더해주셔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더 부드럽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해서요. 내가 98% 이걸 순종해서 해야겠다 했다가도 나중에 2% 때문에 하다가 많은 경우가 꽤 있거든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은혜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끝까지 다 순종해가지고 부드러워지게 하셔서 성령의 길을 받아들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절인 34절 나오듯이 서로의 재정을 공유할 만큼 서로에 대한 배려와 애정이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무리에도 보면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어요? 다 완벽하겠어요? 전혀 아니겠죠. 예, 완벽하다고 하면 그 사람 바보죠. 순진한 사람이에요. 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다 좀 약한 부분이 있겠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어떤 걸 포함하냐면은 상대방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비판의 눈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뭘 잘못했다.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아이고, 또 저러는구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저거 좀 도와줘야겠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서포트해야겠네.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어떻게? 사실은 1달러도 아까운 게 재정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나누고, 갖다 바치고,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은혜라는 게 그런 은혜입니다. 저희들은 사실 모든 공동체가, 모든 교회가 사모해야 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런 은혜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 받을 수도 있지만, 은혜니까요. 그냥 선물이니까. 사실은 더 좋으려면은 내가 먼저 오병이 여처럼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그 펌프의 마중물처럼 그것을 사용하셔서 은혜를 활활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4절 말씀 보시면요.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핍절이 뭐냐면은 이렇게 그 원어법은 뭐냐면 재정적으로 빡빡해가지고 묶여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뭐예요? 좀 넉넉한 사람들은 자기 재정,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사실 이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재정을 부족하면 받아야 돼요. 아, 난 못 받아. 나는 자존심 허락하지 않고 난 너무 미쳐야죠. 그게 아니죠. 좀 재정이 넉넉한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 아닙니다. 사람들이. 재정 분야에서는 사실 좀 넉넉한 거지 다른 분야는 굉장히 빡빡하고 힘들고 도움 필요한 것이 보통 사람 사는 이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 사람 재정이 좀 넉넉해서 나눌 때 좀 부담 없이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 다른 걸로 또 도와드리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재정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나눔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을 알고 싶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굽니까? 누가죠? 누가? 의사. 직업이 의사예요. 이 사람은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에요. 헛소리 절대 한마디도 안 해요. 이 의사인 누가가 굳이 이 4장 끝에 결론 부분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무려 두 절이나 화려해 가면서. 중요하니까 그런 거겠죠. 그죠? 중요하고 의미가 있으니까. 36절 말씀 보시면은 구브로, 구브로 어딥니까? 그 말은 사이프러스죠, 사이프러스. 지금 이스라엘의 서북쪽에, 그 시리아나 왼쪽, 서해안 쪽에 바닷가에 있는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사이프러스인데, 그 구브로라고 적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윈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라고 써있는데, 그 당시에 지중해 이 섬에도 참 놀랍게도 소수의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혈통을 레윈이라고 밝힐 만큼 유대인 중에서도 굉장히 확실한 유대인이죠. 근데 그가 이제 개종해서 이 사도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한 거죠. 이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본명은 뭐예요? 본명은 바나바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닉네임이라는 거예요. 실제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명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바나바. 네. 바나바 뜻이 뭘까요? 굳이 별칭 붙였다면은 무슨 뜻이 있으니까 붙인 거 아니겠어요. 괜히. 그죠? 이런 뜻입니다. 그 우리 헬라어에서 bar 하면요, 이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바 요나 하면은 요나의 아들. 그래서 바르나바스 하면은 나바스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나바스는 원래 나비, 나비는 한국말은 버터플라이지만 이 헬라어 나비, 이 그리스 말에서 저기 이스라엘 말에서는 선지자라는 선지자. 근데 선지자라고 새기지 않고요. 사도들이 어떻게 자기네가 별칭 붙이면서 그 이름을 의미를 새겼냐면은 그 이름을 위로의 아들에서 위로의 아들, Son of Consolation, Consolation이 위로죠, 위로. 그래서 Consolation이 뭔가 찾아봤어요,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뜻이 뭐냐면은 그 단어가 Paraclesis, Paraclesis. 근데 Paraclesis는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보통 말하는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나오는 보혜사 있죠. 성령님의 그 닉네임이죠. 그게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예요. 근데 요 말이 지금 보니까 위로가 파라클레토스죠.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이렇게 이 의미를 쪼개보면은 파라는 옆에서 뭐 파라메딕, 파라리걸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옆에서 칼레오는 콜, 부르다, 말하다는 뜻이에요. 옆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위로하고 우리를 대변하는 카운슬러이기도 하고, 그죠? 우리를 고쳐주는 힐러이기도 하고, 옆에서 어떤 말을 할까요? 경계의 말. 사람의 말을 하시는 분이, 그런 분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에헴 뭐 혼내고 막 그건 율법이 아니야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오히려 낙심하고 쓰러졌을 때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일단 바나바 뜻이 뭔가 결론 내려보면은 위로자, 격려자인데, 즉 뭡니까? 성령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아들. 성령의 아들이 뭡니까? 성령의 아들 낳습니까? 그런 얘기 아니죠. 아빠 닮은 게 아들이니까 성령의 마음을 가진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지금 예를 보니까 37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맨 끝에 그가 같이 있음에, 바나바가 같이 있음에 하라,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는 말로만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말로도 격려가 참 중요하죠. 그는 실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런 사람이 공동체에 한두 사람만 있어도 공동체가 막 확 일어납니다. 이 공동체라는 데는 보면요, 굉장히 분위기가 중요해요. 한 사람이 혹은 몇 사람이 분위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위기라는 게 약간 좀 세속적인 것 같죠? 그 공동체의 스피릿, 정신을 그런 사람들이 리드를 합니다. 국가주에서 제가 있을 때 그 교회는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남과 제가 온 다음에 몇 군데 제 교회를 뭐 개척되어 있지만 다녔는데, 남과 주의 교회와 그 교회 다른 점이 있어요. 거기는 성경부 시간에 숙제를 안 해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안 해온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남 가져오니까, 왜 너 숙제 혼자 하고 막 난리야? 그런 식이에요.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참 중요하죠. 보면 지금 바나바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그냥 몇 푼 이렇게 헌금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둘 정도로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요, 지금 이 격려자 위로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단지 밭을 팔아서 바쳤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이 뭡니까, 여러분? X라는 거죠, X. 사도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인데, 사실은요, 엄밀히 말하면 사도들이 아니죠. 성령님이 주신 그 영향력이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하나의 간증집이죠. 그죠? 근데 이 성령의 간증집인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시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왜 격려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이 사람 이런 것도 했지만 뭐냐면 이 사람의 성품 자체가 격려였어요. 뭡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사울했던 시절에, 사울이었을 때 없었어요.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막 압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가두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왜냐하면 자기 보는 유대교가 아니니까 이단이니까. 그래서 막 다 잡아놓고, 그 당시에 수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까지 원정 가서 더 잡아놓으려고 가는 길에 도산에서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이 이릅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깨달아서 회심하지만 금방 그 다음에 사역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고향인 바르소, 타르소스에 가서 몇 년 동안 거기에서 이렇게 은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굳이 먼 데까지 찾아가서 그 시골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을 스카우트해서 격려해서 데리고 와서 사도들한테 소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 바나바. 나중에 바나바보다 바울이 훨씬 유명했어. 바울은 어떻게 성경 신약에 몇 권을 이 사람이 기록했는지 몰라요. 거기에 비하면 실적으로 보자면은 바나바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바나바나 바울이나 하나님이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스카우트해가지고 그를 키워주고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그들이 선교사역을 가죠. 선교회를 처음 3차 걸쳐 가는데 처음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어요? 바나바가 자기의 외 조카인 누구예요? 요한이라고 부르는 마가가 있어요. 마가복음 쓴 그 마가예요. 그 마가가 그 당시 굉장히 좀 기미숙했나 봐요. 그래서 가다가 힘들어서 돌아오버립니다. 그거 보고 바울은 성질이 불러서 사람이니까 열정적인 사람이니까 노발대발 하죠. 2차 선교를 할 때 바나바가 됩니다. 우리 마가 데리고 가죠. 바울이 무슨 말씀? 선교가 장난이냐? 안 돼.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싸웠는지 대판 싸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둘이 헤어져 버려요. 선교 따라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실력이 출중한 뭐 실라스니 그런 사람 몇 명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가요. 어떤 쪽이 실적이 많았을까요? 그건 알 수 없죠. 하나님이 영으로 하신 거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쪽이 얼마나 많을지. 그 정도로. 근데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한테, 디모데서 보면 나왔어요. 나한테 마가를 데려오시오. 그 나에게 고마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뭡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내가 성전드렸구나. 다시 데리고 오라고 그랬죠. 그런 바울을 잘 보완하고, 스카우트하고, 격려한 사람이 바나바니까, 그러면 얼마나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 헬렌 켈러, 굉장히 유명하지만, 헬렌 켈러를 격려하고, 그를 잘 가르쳐서, 헬렌 켈러, 우리가 헬렌 켈러가 되게 한, 그 누구예요? 설리번 선생님이십니다. 경제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 새누리교회 지금 14년째 사역하면서 사실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격려를 받고 있어요. 제가 잘 얘기를 안 했었지. 많이 격려 받는데, 또 한편으로, 얼마 전에 제가 컴퓨터에서 사진들을 보다가 눈에 띄게 있어서 보니까, 이분이었어요.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일레인 니콜스라는 그러한 연세가 꽤 많으신 분입니다. 지금 아마 80대 있었을 거예요. 여기 히스웨이크에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 아버지가 옛날에 6.25 때, 한국전에 참여하셨다가 돌아가신 그 비행기 조종사세요. 근데 비행기가 정비불량으로 추락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남다른 그러한 애정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 남편하고 같이 저희 예배 기억하실 거예요. 예. 한 두 달에 한 번씩 보세요. 한두 달에 한 번 오셔가지고는 잘 못 알아듣는데, 제가 그분이 오시면 영어를 좀 하니까. 끝나고 나면은 와서 별 소리 안 해요. 제 어깨 손 타 건지면서, 키도 조그맣습니다. 보세요. 키가 조그맣고 등도 커졌어요. 웃어서 한마디 해요. 예배가 너무 내려왔어요. 참, 엄청나게 경명하대요. 그런 말 해서 할거 있거든. 그 한마디. 그 한마디 합니다. 은혜가 참 있는 예배였고, 참 감사하다고 하고, 한마디로 가요. 이분 인생이 쉽지 않아요. 이분이 시애틀로 이사 가셔서 더 이상 못 보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 남편이 치매가 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컨트롤이 안 돼요. 이분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아들이 시애틀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신 걸 할 수 없어요. 여기 집 다 있는데, 다 팔고. 근데 아무튼, 일레인 니콜슨 참 보고 싶어요.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왜? 저에게 격려해주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바나바처럼 격려자이냐? 그런 부분이 이미 있다면 여러분, 저희가 더 힘쓰기 원하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바나바처럼, 또 일레인 니코스처럼,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생각나는 그러한 수많았던 격려자처럼 저희가 격려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이 해야만 사실 주 앞에 큰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의 명령이 왔을 때,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느낌이나 어떤 인도하시 왔을 때 저희가 순종한다면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도 우리는 격려자가 될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찬질 공동체도 사도행전 나오는 그런 민님부리처럼 큰 은혜와 부흥을 우리가 격려자가 되어서 체험하게 되기를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저희 격려가 많이 필요한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저희들 격려 잘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서서 사람들에게 힘들게 한 적도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저희들이 바나바의 그러한 모습 보면서 또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가 요한이 또 사도 바울조차 그렇게 격려를 받고 양이 되었는데 주님 저희들도 그런 주님의 격려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일을 담당하는 저희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저희를 성령으로 격려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발렌시아 새누리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